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이 첨단 무인기 MQ-9 리퍼를 일본에 배치했습니다. 미 공군은 25일 일본 남부 가노야에 위치한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에 배치된 제319 원정 정찰비행대가 임무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배치를 통해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위협과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319 원정 정찰비행대는 이번 배치를 통해 미일 정부에 대한 공동 목표를 지원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동아시아 영내 상공을 보는 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승사자란 뜻의 MQ-9 리퍼는 미 공군이 보유한 최첨단 무인기입니다. 이는 기존의 MQ-1 프레데터 무인기를 개량한 것으로 최대 14발의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항속거리 6,000km의 완전 무장 상태로 25,000피트 상공에서 최대 20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미국은 중국과 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군 수뇌부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부터 기후변화,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까지 여러 현안을 계속 주도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 시 주석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중국과 정상 간 대화를 포함해 소통 라인을 열어두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미중관계 국가위원회 행사에 보낸 서한에서 미중 양국 간 소통이 세계 평화와 발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올바르게 공존할 길을 찾아 두 나라뿐 아니라 세계에도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시 주석이 전례 없는 사면임을 확보하는 한편 국제적 입지를 굳건히 할 것이라고 약속한 20차 당대회 이후 나온 겁니다. 앞서 시 주석은 20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패권주의 반대 등을 거론하며 미국에 대한 우회적 비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26일 연례 핵연습인 그롬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 상황실에서 온라인으로 훈련을 직접 지휘 및 참관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러시아 북부기지에서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바렌츠해의 잠수함에서 시네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트위터를 통해 이들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비롯해 치르콘 극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과 킨잘 극초음속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이스칸데르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군 총참모부는 이번 훈련의 목적은 전략 핵무기의 신뢰도를 점검하고 지휘통제기관과 전투요원들의 준비태세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핵훈련은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과 그 대리인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포함해 광범위한 국제 및 지역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획득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르조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란 당국에 구금됐다가 사망한 이란인 마흐사 아미니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향해 나아가면서 자국민들을 탄압하고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는 치명적 무기들을 공급하고 있다는 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 수역 분쟁이 해결된 점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은 역사적 돌파구였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문제에 발을 들여놓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 진정한 배짱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북한의 면적으로 두 배 크기지만 인구는 5분의 1에 불과한 남태평양의 섬나라 뉴질랜드의 현 총리는 여성인 저신다 아던인데요. 사상 처음 뉴질랜드 의회 여성 의원 수가 남성 의원 수를 넘어서서 화제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때는 1893년으로 세계에서 여성의 투표권을 허용한 첫 국가이기도 한데요. 당시 1893년 여성의 참정권 탄원서로 불리는 이 청원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뉴질랜드 의회에서 여성 의원이 60명, 남성 의원이 59명이 됐습니다. 마오리족 출신 정치인 소라야 페케 메이슨 씨가 집권 노동당 소속 새 의원으로 취임하면서 여성 의석수가 더 많아진 건데요. 한 남성 의원이 사임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여성이 채운 겁니다. 페케 메이슨 의원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요. 그동안 여성 의원 수 증가에 가속도가 붙고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포용적인 현 뉴질랜드 분위기를 볼 때 여성 의원 수가 남성 의원 수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는 겁니다. 뉴질랜드 의회의 여성 의원 수는 1996년에 혼합형 비례제가 도입되면서 증가했습니다. 의회의 여성 의석 수가 국내 모든 여성이 공평한 처우를 받는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저신다 아던 총리는 정치에서 성별 이정표가 중요하며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중간선거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All About 중간선거 보내드리고요. 주간 프로그램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는 설립 2주년을 맞이한 이음연구소에 관련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3시가 조금 지난 이곳 워싱턴의 기온은 영상 18도, 화창한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8일 금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 많이 끼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함경남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 8도에서 19도 예상합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2.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최저 최고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17도, 신의주 3도에서 15도, 개성 5도에서 19도, 함흥 8도에서 15도, 원산 10도에서 15도, 청진 아침 최저 2도에서 낮 최고 13도, 끝으로 해산 지역은 영하 5도에서 1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드론 제공 의혹 등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 출범 후에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각각 양국 관계 설정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주요 금리를 다시 큰 폭으로 올렸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회담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을 찾은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이 끝나고 발표한 보도문에서 두 정상이 양국 협력 강화 방안, 팔레스타인 관계, 그리고 레바논과의 해상 경계 설정 등 영내 안보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참 민감할 때 이스라엘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았네요.
맞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란이 만들었던 일명 자폭용 드론, 자폭 무인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미국 방문에 앞서 헤르조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란제 드론을 쓰고 있다는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는 그 정보는 뭔가요?
네, 이스라엘 대통령실은 이란이 지난해 시험한 드론과 이 우크라이나에서 떨어진 이 드론의 비슷한 점을 보여주는 영상과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와 영국 등 일부 서방 정보 당국이 내놓은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들은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격추된 이 드론의 부품 중에 일부가 이란산 드론인 샤히드 136과 일치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란은 이런 주장을 지금 일절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란은 이 러시아의 드론을 비롯해서 어떤 무기도 판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무장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미르 압둘라히안 장관은 또 실제로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되면 그냥 무관심한 채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요, 유엔이 나서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유엔 쪽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이란군이 격추한 이 드론의 파평 등을 직접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도 유엔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걸 다시 반대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이란산 드론을 쓰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유엔 조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자기들이 쓰는 드론이 러시아제로 러시아 이름이 붙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이란과의 무기 거래 의혹을 계속 부인해 왔는데요.
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 유엔 사무국이 과연 우크라이나의 조사단을 보낼 권한이 있는지 따졌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이 사무국은 회원국들 요청에 응해야 하되 특정국의 바람이 아니라 분명한 권한과 유엔 헌장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란 측 대표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샤헤이드 이라반이 유엔 주재 이란 대사도 이 회의에 참석해서 이란의 무기 제공서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라반이 대사는 이란은 우크라이나 분쟁이 전후에 어느 쪽에도 이 분쟁에 사용되는 무기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가요 지금 또 다른 의혹도 주장하고 있다고요?
네,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철새와 박쥐 심지어는 모기까지 치명적인 병원균으로 감염시킨 뒤에 이걸 통해서 러시아군이나 민간인들을 감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다루자고 27일 날 또 안보리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요. 러시아는 최근 며칠째 우크라이나가 이 방사능 물질을 퍼뜨리는 이른바 너티밤을 사용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는 핵전쟁 훈련을 실시하고 있죠.
네. 26일부터 이 그롬으로 명명된 대규모 연례 핵전쟁 모의훈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러시아 총참모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 우주항공군과 남부관구군, 전략미사일군, 북방함대 또 흑해함대가 참여했는데요. 핵잠수함과 치루콘, 킨잘 등 급초음속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또 폭격기 등 전략무기가 총 동원됐습니다.
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훈련을 참관했다고요?
네,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궁에서 대형 화면을 통해서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푸틴 대통령이 이 훈련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군수 내부에 명령을 내리면서 훈련을 지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도 26일 성명을 내고 훈련 첫날 설정된 모든 임무를 완수했으며 시험 발사한 모든 미사일은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이 치루콘, 킨잘 등 극초음속 미사일과 야르스 ICBM 등의 발사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관해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 26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군사고문 등 이 국방부 고위 관리들과 회의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발언에서 중국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시작됐죠.
네, 중국 공산당이 지난달 23일 열린 20기 1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이른바 일중전회에서 시 주석을 공산당 총서기로 다시 선출했는데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 발언이 향후 이 중국과의 관계를 가늠할 말로 풀이되면서 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내용 좀 더 들어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이 치열한 경쟁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것이 분쟁이 될 필요는 없다고 누차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점점 강도 높은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시 주석도 우리가 경쟁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군사 부문에 대해서도 언급했나요?
네, 우리는 군사적인 이점을 추구하지만 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핵심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번영의 세계에 헌신하는 새로운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날에요. 시진핑 주석도 미국과의 관계를 언급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 말이 나온 지 몇 시간 뒤에 중국 관영 CCTV가 시 주석 발언을 공개했는데요. 시 주석이 26일 미중관계 전국위원회 연례 시상식을 겸한 만찬에 보낸 인사에서 중국은 미국과 함께 상호 존중, 평화 공존과 협력, 상생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서로 올바르게 공존하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 중국 정부 기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들립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 관계가 지난 8월 초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면서 매우 악화했는데요. 중국은 여기에 반발해서 이 군사 기후 변화 등 양국 간의 개설돼 있던 여러 대화 경로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시 주석의 발언 내용 조금 더 들어보죠.
네, 시진핑 주석은 지금 세계는 안녕하지도 평화롭지도 않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에 중국 정상과 직접 대면 정상 회의는 한 번도 갖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달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의 주요 20개국 정상 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여기서 이 양국 정상 회담이 성사가 될지 또 눈길이 쏠립니다.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이 이 G20 회의에 참석한다면 양자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서 27일 현재까지 제공할 소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다시 금리를 올렸네요.
네, ECB는 27일 세 가지 주요 금리를 모두 0.75%포인트씩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 이로써 일반은행이 ECB에서 이 단기간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MRO 이 기준금리가 2%, 또 일반은행이 ECB로부터 하루짜리 돈을 빌릴 때 매기는 이른바 한계 대출금리는 2.25%, 그리고 은행이 ECB에 하루만 돈을 예치할 때 주는 수신금리는 1.5%가 됐습니다. 이 조처가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지난달에도 유럽 중앙은행이 주요 금리를 아주 큰 폭으로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에도 이 세 가지 금리를 역시 0.75%포인트씩 인상했습니다. ECB는 앞서서 7월에도 이 해당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바 있는데 이게 11년 만에 나온 조처였는데요.
네.
7월과 9월에 이어 10월에도 다시 금리를 올림으로써 ECB가 올해 들어서 이 주요 금리를 모두 3번 인상한 셈이 됐습니다.
네. 자,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린 이유가 뭔가요?
역시 통제 불능 상태인 물가를 잡기 위한 결정입니다.
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27일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너무 강하고 이게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유럽 지역 그 물가 상승률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네, 유럽연합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 집계를 보면요. 지난 9월에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내 물가 상승률이 9.9%를 기록했는데요. 전달인 8월에는 9.1%, 그리고 7월에는 8.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었습니다.
네, 라가르드 총재 말처럼 물가 상승세가 올해 이어질 걸로 본다면은 ECB가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ECB가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가 금리를 더 올릴 것이고 이 중기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대로 적절한 시기에 복귀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도 27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그는 우리의 임무는 가격 안정성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금리가 얼마나 더 올릴 거로 보이나요?
네, 일부 전문가는 ECB가 12월에 금리를 0.5%포인트씩 한 번 더 인상하고요. 이후에는 금리 인상을 일단 중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에 ECB처럼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속속 인상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이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 탓에 세계 경제가 곧 침체로 들어갈 거란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이 경제성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라가르드 총재 생각은 어떤가요?
라가르드 총재도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 장기간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확신이 더 약해지고 공급 제한 문제가 또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와 식량 비용이 예상보다 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 약해지는 세계 경제가 유로 지역 경제 성장을 추가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역시 ECB가 할 일은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택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주 법원이 조지아주 선거 외압 의혹과 관련해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에 대해 특별 대배심에서 증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분기 미국의 경제가 2.6%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위스콘신주에서 발생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차량 돌진 참사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대선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법정에 서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법원이 26일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에 대해서 조지아주 선거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별 대배심에서 증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직 공화당 하원의원으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보좌한 메도스 전 비서실장은 해당 수사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네, 자, 메도스 전 비서실장이 왜 증인으로 소환된 건가요?
네, 조지아주 지방검찰은 메도스 전 비서실장이 지난 2020년 대선 이후에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지아주를 직접 방문하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관리들과 통화하는 자리에 동석했으며 대선 결과 불복 운동과 관련해서 외부에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과 연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패하면서 선거 외압 의혹이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지아주는 주요 경합 지역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에 패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패배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 책임자인 브래드 레펜스퍼거 조지아주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표를 더 찾아내라고 압박한 그런 정황이 드러났고요. 이에 조지아주 폴턴 카운티 검찰의 페니 윌리스 검사장이 작년 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조사 일환으로 특별 대배심이 꾸려지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윌리스 검사장은 조사를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을 소환했지만 이들이 모두 소환에 불응하자 증인 소환권을 가진 특별 대배심을 꾸려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별 대배심이 메도스 전 실장을 증인으로 소환한 겁니다.
네, 그런데요. 조지아주 특별 대배심의 소환을 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법원이 결정을 한 건가요?
네, 메도스 전 실장이 현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배심이 다른 주에 있는 증인을 소환하려면 증인이 거주하는 지역 판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지아주 폴턴 카운티 대배심을 관할하는 폴턴 카운티 최고법원의 로버트 맥버니 판사가 메더스 전 실장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증인임을 증명하는 소환 요청서의 서명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법원으로 보낸 겁니다.
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법원이 메더스 전 실장의 증인 소환을 승인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메더스 전 실장은 앞서 법원에 증인 소환을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네.
하지만 26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피켄스 카운티 법원의 에드워드 밀러 판사는 메도스 전 실장의 요청을 기각하고 조지아주 특별 대배심 앞에서 증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네, 자, 풀턴 카운티 검찰은 메도스 전 실장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을 조사하고 있나요?
네, 윌리스 검사장이 소환 요청서에서 메도스 전 실장에 관한 의혹을 나열했는데요. 메도스 전 실장이 지난 2020년 12월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투표 사기 의혹과 조지아 등 일부 주의 선거인단 투표 인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고 또 다음날 부재자 투표용지 봉투에 대한 서명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콥 카운티를 깜짝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메더스 전 실장은 조지아주와 다른 지역에 대한 유권자 사기를 주장하면서 법무부 관리들에게 조사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요. 또 2021년 1월 2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레펜스퍼거 조지아주 총무장관의 전화통화에도 참여했다고 윌리스 검사장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 메더스 전 실장은 법원의 명령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메도스 전 실장의 변호사인 베니스터 씨는 AP통신에 항소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니스터 씨는 앞서 법원에 낸 서류에서 메도스 전 실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백악관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에 따르는 행정적 특권과 그리고 면책권을 보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메도스 전 실장이 면책 특권을 내세운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하원특별위원회도 지난해 메도스 전 실장의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메도스 전 실장은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나눈 대화는 행정특권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이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이에 하원은 작년 12월 메도스 전 실장을 의회 모독 혐의로 법무부에 고발했는데요. 법무부가 메도스 전 실장을 기소하진 않았습니다.
네, 자, 또 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도 같은 이유로 소환 명령을 최근에 받았죠.
네, 맞습니다. 특별대배심은 공화당의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이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지아주 총무장관과 통화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는데요. 이에 그레이엄 의원은 소환을 거부하면서 소환장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애틀랜타 연방법원과 그리고 연방항소법원이 그레이엄 의원의 이런 요청을 기각했고요. 그레이엄 의원은 결국 연방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했는데요. 현재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결정을 일시적으로 보류한 상황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경제 소식 좀 보겠습니다. 지난 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나왔네요.
네, 미국의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미 상무부는 27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그 3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즉 GDP 증가율이 연율 2.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2.4%보다 더 높게 나온 겁니다.
네. 자, 미국 경제가 상반기에는 두 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는 앞서 지난 1분기에는 마이너스 1.6% 그리고 2분기에는 마이너스 0.6%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요, 속보치와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 이렇게 세 차례에 나눠서 발표됐는데요. 이날 나온 것은 3분기의 속보치, 즉 1차 발표입니다.
네, 자, 이번에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서게 된 건 어떤 요인 때문일까요?
네, 가장 먼저 무역 수지 개선을 그 요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지난 3분기에 미국의 수출은 14% 이상이나 증가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수입은 7% 가까이 줄었는데요. 이 같은 무역 수지 개선이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상무부는 수출 증가는 상품과 서비스 모두 해당한다면서 특히 상품과 관련해서 산업용품 및 자재의 수출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무역 수지 개선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은 어떤 건가요?
네, 정부 지출 증가 역시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 지출은 연율 2.4%로 올랐는데요. 정부 지출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초 이후에 처음입니다. 특히 국방 지출이 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자, 그동안 1분기와 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향후 미국 경기 침체가 좀 나빠지는 것 아니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 발표로 이런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된 건가요?
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의 그 세부적 내용을 들여다볼 때요, 현재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네, 우선 3분기 플러스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친 무역 수지 개선과 관련해서 볼 때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설명인데요. 특히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무역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달러 강세가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자, 전문가들이 또 우려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네, 미국 경제에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 지출인데 이 소비자 지출이 둔화했다는 점도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소비자 지출은 3분기에 1.4% 증가했는데요. 이는 앞선 지난 2분기에 2%보다 그 증가폭이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그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 역시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요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급격히 오르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2년 전만 해도 2%대였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이율이 7%를 넘어섰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택 투자가 연율로 환산했을 때 26%나 감소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앞으로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내년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3분기 GDP 발표는 다음 달에 있을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온 만큼 민주당 공화당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걸 텐데요. 정가에서는 이번 발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네, 중간 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려는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번 경제 성장률 발표에 대해서 정반대 해석을 내놨습니다.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요. GDP 발표가 미국의 경제 회복이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의원들은요, 소비자 지출과 투자 등 경제의 핵심 지표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에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위스콘신주에서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용의자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스콘신주 법원 배심원단이 26일 작년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차량 돌진 참사를 일으킨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 데럴 브룩스 씨에 대해서 6건의 고의적 살인 혐의를 비롯해 76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자, 작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지난해 11월 21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워커샤에서 연례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행사가 열렸는데요. 40세 남성인 브룩스 씨가 자신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타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군중 속으로 곧장 돌진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브룩스 씨의 이 행동은 의도적인 공격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브룩스 씨의 변호인단은 어떤 주장을 펼쳤나요?
네, 브룩스 씨는 재판에서 국선 변호사를 거부하고 직접 그 변론에 나섰는데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것이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룩스 씨는 최후 변론에서 누구도 해칠 의사가 없었다면서 군중을 향해 돌진할 때 경적을 울려서 사람들에게 경고했다 이렇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네, 브룩스 씨가 스스로 변론을 하면서 문제를 좀 일으키기도 했다고요.
네, 공격적으로 변론하거나 판사 앞에서 입고 있던 자신의 셔츠를 벗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브룩스 씨는 법정에서 퇴정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사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이 범행 때문에 사상자가 많이 나왔었죠.
네, 퍼레이드 현장에 있던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들의 나이는요 8살에서 81살에 이르고요. 그리고 어린이 18명을 포함해서 6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브룩스 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크리스마스 행렬과 군중을 뒤에서 들이받는 영상이 증거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사건 당시 브룩스 씨 차량의 속도가 최대 시속 48km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브룩스 씨가 이전에 범죄 전력이 있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브룩스 씨가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됐다가 사건 이틀 전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 사건 당일에도 여자친구와 관련된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고 있던 상황에서 차량을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씨는 사건 현장 인근에서 체포된 이후에 약 1년 동안 수감 상태에 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중간선거 특집 프로그램 All About 중간선거 이어집니다. 김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간선거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All About 중간선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해 중간선거를 숫자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간선거에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숫자는 11과 8입니다. 미국에선 연방선거가 11월 첫 번째 월요일이는 주간에 화요일에 열리는데요. 따라서 올해는 11월 8일에 중간선거가 열립니다. 미리 조기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는 바로 이날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게 되죠.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숫자는 34와 435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1인 34명을 새로 뽑습니다. 미국에선 50개 모든 주가 인구와 상관없이 2명의 상원의원을 연방의회에 보냄으로써 동등한 대표권을 갖고 있죠. 상원의 임기는 6년인데요. 따라서 2년마다 열리는 중간선거에서 일부를 다시 뽑게 되고요. 특별히 올해는 오클라호마주 보궐선거 한 석을 더해 35명을 뽑습니다. 현재 미국의 연방 하원 의석은 모두 435석인데요. 연방 상원과 달리 하원은 1929년 법률에 근거해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하원의원이 원래는 53명이었지만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원의원 수가 52명으로 줄었고요. 반면 알래스카 같이 인구가 작은 일부 주는 하원의원을 한 명만 뽑습니다. 하원의원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중간선거 때 435명 하원의원 전원을 새로 뽑죠. 다음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숫자는 220과 212입니다. 현 117대 미 연방 하원의석은 민주당이 220석, 공화당이 212석, 나머지 3석은 공석입니다. 현재 단 8석밖에 의석수가 차이나지 않는 상황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은 의석수를 더 늘리는 것이, 공화당은 현 상황을 뒤집어 다수당이 되는 것이 이번 중간선거의 목표죠. 그런데 하원보다 더 막상막하 경쟁을 펼치는 곳은 바로 상원입니다. 상원의 민주공화 의석수가 바로 각각 50석씩 동률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선거를 위해 기억하실 숫자는 50대 50입니다. 현재는 상원 의장직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한 석이라도 뺏기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어떻게든 상원 다수당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고 있고요.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 탈환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약화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라바웃 중간선거 김지훈이었습니다.
진정한 통일은 국토의 통일이 아니라 마음의 통일이라고 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탈북민 조현정 대표가 설립한 이음연구소인데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설립 2주년을 맞이한 이음연구소에 관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아, 이제 10월 우리 28일 날 그 정기총회 2주년 행사하고 정기총회하고 지금 같이 이제 하기로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정말 많은 프로젝트 또는 공모전에 이제 제안서를 내고 했는데 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제안서를 쓸 때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보완을 할지를 많이 좀 우리가 이제 성찰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일단
이음연구소 설립 2주년을 맞아 탈북민 조현정 대표와 단체 연구원들이 회의하고 있습니다. 이음연구소는 모두 북한 출신 연구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북한과 남한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연구를 통해 다가올 통일에 도움이 되고자 설립됐습니다. 조현정 대표는 현재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연구교수이자 또 북한 사회 변화와 남북 출신 여성의 삶도 연구하고 있는데요. 설립 취지에 관한 얘기 조현정 대표에게 좀 더 자세히 들어봅니다.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탈북민 장학생 동아리가 있었었어요. 그 동아리에 있는 자원들이 앞으로 계속 학계에 이제 발을 들여놓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연구 공동체라는 것이 하나 필요하겠다 싶어서 또 북한에서 우리가 10년에서 20년 이상을 다 살다가 한국에 와서 남과 북의 어떤 문화나 정서나 사회 상황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또 그 속에서 뭔가 진로를 찾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 공통적인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남과 북을 우리가 팬으로 잇자 이음연구소라고 하는 연구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조현정 대표는 동아리에서 뜻이 맞는 탈북민들과 함께 지속해서 북한 사람과 탈북민에 관해 연구할 연구소를 설립했는데요. 활동하기에 앞서 연구원들과 방향성에 관해 얘기할 때도 서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잘 맞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음연구소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다룰까요?
앞으로 다 박사학위를 취득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연구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북한 사회 과학 분야 또는 북한 사람에 대한 연구, 가장 당면하게는 한국에 와 있는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발굴해내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실적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사실은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바탕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재능, 능력들을 발휘를 해서 앞으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연구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음연구소는 현재 남북의 전문가를 초청해 함께 토론하는 포럼이나 학술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연구 학술 포럼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역량 평가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환경보건센터의 한 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조현정 대표의 설명입니다.
사실 탈북민들에 대한 이슈가 미디어를 통해서 반영이 되는 이슈들이 안 좋은 이슈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 사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정착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찾아서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제가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탈북민들도 비록 정착금도 받고 대학 등록금도 받고 이렇게 이제 지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 를 저는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연구부터 이제 작년, 재작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그런 연구들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음연구소 연구원들은 탈북 대학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사회 진출에 관해 살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정착해 살아가는 탈북민들을 한쪽에서 다룬다면 또 다른 한쪽으로는 탈북 청소년들의 관심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청소년들이 정체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북한을 떠나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 아이들이 북에서 태어난 아이,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 또 한국에 와서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어머니는 탈북민이라는 한 사람인데 이 아이들이 태어난 배경들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들이 되게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탈북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청소년의 어머니, 탈북 여성, 이런 여성들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이제 하려고 주제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단체에서 내부 감사를 맡은 탈북민 이경화 연구원은 단체 활동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그 시작을 떠올렸는데요.
사실 그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단체를 설립하기 전부터 대표님한테 제가 같이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건 혼자서 할 수 있는데 뭔가 우리가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따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이경화 연구원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석사과정에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 통합 문학교육이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경화 씨는 각 연구원의 전공에 따라 이 연구 분야와 범위가 달라진다면서 자신은 남북의 문학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어교육이라는 그 과 안에서도 저는 또 현대시 교육으로 이제 완전 좁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사람의 통합을 준비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공이 정말 달라요. 법도 있고 뭐 북한학 당연히 있고요. 지금 대표님은 교육학을 하셨고 저는 또 국어교육이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남한과 북한의 문학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작품 자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이 어떻게 통합이 돼서 나중에 교육이 될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너무 이제 방향성이 안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교육 자체도 방향이 정말 달라요. 목적과 방향이. 그래서 저는 이제 남북의 통일을 어쨌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통일이 됐을 때 남북의 문학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 가운데 또 이음연구소 연구원으로 속해 있는 한 우리 연구소의 성격도 잃지 않고 나가는 것. 네, 그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체에서 기획국장을 맡은 탈북민 이성희 씨는 북한학을 전공했는데요. 조현정 대표와 함께 이 단체를 설립할 때 힘을 모은 초창기 멤버고요. 단체의 주요한 행사 기획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주제로 어떻게 할지 구성을 짜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안서를 써서 뭐 공모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만 대여섯 개의 제안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제안서를 썼는지 물어보니까 각자 삶의 이야기를 엮어서 만든 책을 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해요.
제가 했던 것은 그 저희 연구소의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경험들이 너무 다양하고 좀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목표를 향해서 뭔가 공부도 하고 자기 생활도 같이 하면서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동기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떤 미래를 꿈꾸든지에 대해서 좀 자서전 형태로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음 연구소 안에서 뭐 5명, 6명 정도 자기 얘기를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책으로 묶어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네, 아쉽게 탈락했다라고 해서 저는 아직 그 프로젝트에 애정이 있고 앞으로 계속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좀 계속 신청해 볼 예정입니다.
제가 만난 연구원들 모두 자기 목표가 뚜렷하고 이음 연구소 활동에 대한 애정도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는 10월 30일이면 설립 2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조현정 대표는 앞으로의 활동 목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서 북한 사회를 연구를 할 때 이음 연구소가 아니면 북한 사회 관련된 연구를 안 걸쳐가면 안 되게끔 만들고 싶고요. 이 안에서 만들어진 연구 데이터들이 북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꼭 누구나 참고할 수밖에 없는 질 좋은 양질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계속 구축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만큼 앞으로는 연구소에서 공부하고 싶은 탈북 청소년이나 탈북 여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다고 말했고요.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키워주는 것이 이음연구소의 또 하나의 비전이라고 조현정 대표는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엉뚱한 사람을 비난하다, 잘못 짚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Thank you. Hey, I'm sorry about the other day when I yelled at you. I thought you were spreading rumors about me. I was barking up the wrong tree.
That's all right. Did you figure out who it was?
Yes, it was David. I'm really sorry.
존이 일전일로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I'm sorry about the other day.
내가 엉뚱한 사람을 비난했어요.
I was barking up the wrong tree.
Barking up the wrong tree. 잘못된 나무를 향해 짖는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을 비난한다는 표현입니다.
You are not the person who spread the rumors about me. I was barking up the wrong tree.
당신은 나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릴 사람이 아닙니다.
I was barking up the wrong tree.
나는 엉뚱한 사람을 비난했어요. 잘못 짚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엉뚱한 사람을 비난한다.
Barking up the wrong tree.
사람이 아닌 어떤 정보나 방식을 잘못 오해했을 때도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잘못 짐작하다, 헛다리를 짚다.
Barking up the wrong tree.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How is your new radio show going?
I don't know about this talk show. I think I might be barking up the wrong tree.
What do you mean?
I was targeting teenagers for this show, but my producer told me that I have been barking up the wrong tree.
제가 존에게 새로 하는 라디오 쇼가 잘 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How's your new radio show going?
존은 이 토크쇼에서 방향을 잘못 짚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about this talk show. I think I might be barking up the wrong tree.
내 프로듀서가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말했어요.
My producer told me that I have been barking up the wrong tree.
Barking up the wrong tree. 잘못된 나무에 대고 짖는다는 표현이 잘못 짚었다, 엉뚱한 사람을 비난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부터입니다.
미국에서 사냥꾼들이 사냥개를 데리고 너구리를 잡으러 다녔는데 사냥개 소리를 들은 너구리는 나무 위로 올라가 이 나무 저 나무 막 뛰어다니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너구리가 너무 빨라서 맨 처음 올라간 나무에는 더 이상 너구리가 없고 벌써 다른 나무에 너구리가 옮겨갔는데도 사냥개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서 그 나무 위에 너구리가 없는데도 짖기 시작해서
Barking up the wrong tree.
잘못된 나무에 대고 짖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을 비난하다.
Barking up the wrong tre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m sorry about the other day when I yelled at you. I thought you were spreading rumors about me. I was barking up the wrong tree.
That's all right. Did you figure out who it was?
Yes, and of course it was David. I'm really sorry.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엉뚱한 사람을 비난하다 잘못 짚다
Barking up the wrong tree
대화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듀아 리파의 Don't Start Now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장량희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